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듣고 아마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란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10대 아이들이 쓰는 말을 아마 지금 우리가 들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른들의 문화는 조금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부터 오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말이 통해야 뭔가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뜻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외계어를 듣는 것 같다. 한국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다녀본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와서 뭐 교회에서 교제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찬양을 하고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뭔가 말을 통해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영적인 거라 해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심지어는 이집트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송구영신 예배를 밤을 진짜 밤을 새서 예배를 해요. 밤을 새서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 있었던 은혜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몇 시간씩 예배를 합니다. 말씀도 나누고 한 번은 어떤 찬양을 부르는데 좀 박자가 빨랐어요. 우리는 빠른 박자니까 나 신나는 곡이거니 하고 부딪히면서 뭐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찬양의 내용은 그렇게 기쁜 찬양이 아니었어요. 고난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이제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써야 될 말들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그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은 말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과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사뭇 다른 말로 쓰인다는 게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라는 그 말이 굉장히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나와는 지금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믿음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말처럼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을 우리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믿음을 막 이야기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필터링 하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보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 한번 딱 보여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짜장면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번 먹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서두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다라는 참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 안에 참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아무리 말로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증명해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지만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이 참 믿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으로 된 거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주가 생성된 게 뭐 빅뱅 어떤 이런 현상 때문이다. 라든지 어떻게 우연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 그냥 나타난 것으로 된 거다, 아니면 우연히 된 거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있는 곳이 그대로 볼 수,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그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 나타나는 것으로밖에 이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믿음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걸 아는 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이런 건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나로부터 출발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준, 믿음의 근본은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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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나의 모습은 이것을 살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더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뭐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듣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위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 있는 자가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던 뭐 기생나압도 그랬고 소문으로 듣잖아요. 들었어요. 들어야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게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들으면 그 듣는 말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들음에서 생기지만 하나님을 대한 거짓 믿음 역시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오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에 비율로 따져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듣는 시간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갈까요? 아니면 내가 듣고 있는 세상의 말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갈까요?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말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거 말고 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줄어들고 세상을 향한 믿음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뭐 내가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크게 하나님을 막 거역해서 막 떠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한 믿음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듣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는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좀 건강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상태에는 소위 말하는 필터링이 돼요. 어떤 이야기가 막 들어올 때 아, 이 이야기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차단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믿음이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뭔가 점점 약해졌을 때는 이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다 들어옵니다. 복잡하게 시작을 하죠. 내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빗줄기에 바위 페이들. 빗줄기에 바위가 페이는데 갑자기 페이지 않잖아요. 아침 안개가 눈앞가리는 게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 뒤에 나의 작은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위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게 꾸준히 이 상태 가운데 있으면 의심이 조금씩 생기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아지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필터링이 안 되기 시작을 하고 세상에서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아니면 TV에서 아니면 내 내면에 사는 이야기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이야기를 향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우리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난 믿음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꼭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것이 갉아먹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 모습은 믿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온다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으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 그렇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들인 자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귀신자 단번에 쫓아내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마치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 우리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겁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마치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 어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도, 뭔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것도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하유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막 아빠한테 가서 아양 떨어요. 귀엽게 봐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을 되면서 하유가 아빠를 향한 사랑은 없고 아빠를 향한 어떤 관계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뭔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빠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이상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수단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헌금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도 그 믿음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삶의 결과는 다른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 수가 없죠.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요즘 제가 선지서를 SBS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서들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겠구나, 아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 왜 심판하지? 막 이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모스인데요. 아모스 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리고 있어요. 막 3일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에 10일 3일마다 11조를 막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맨 밑지역이거든요. 열심히 특집인 사람은 막 그 밑에까지 가서도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왜 심판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너희를 예언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배도 엄청 잘 들어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나라도 굉장히 부강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우리는 문제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의 생활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의인을 막 은으로 돈 주고 팔아버려요. 의인을 신 한 켤레를 갖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고 더 착취합니다. 그렇게 뺏은 옷을 가지고 제단 옆에 가고 친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막 마시고 막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고 정해진 11조를 잘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봉사를 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실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를 추수할 때 뭐합니까? 내 모퉁이를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 죽지 마라. 남겨래요 오히려. 니들이 다 가져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뭐해라? 심리를 가라. 거두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줘라? 속까지 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사사기 이야기하면서 레위인들이 다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다 무너졌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어요.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까지 엉망이면 모르겠지만 예배 엄청 잘 드리고 있고 헌금 엄청 잘하고 있고 봉사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덮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덮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진 않았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 내가 진짜 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선택을 하겠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짜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까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살 길 찾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이 뭐해질 거다?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인내하기로 결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타난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요즘 세상이 아주 시끄럽고 세상이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아니 세상을 떠나서 내 삶을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반응할 건가? 상황에 따라 반응할 건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었는데, 제 아내랑 방에 있다가 제가 방귀를 빡 꼈어요. 선풍기가 제가 여기 있었고 아내가 제 뒤에 있었는데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제가 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냄새 날 거니까 숨을 코를 닫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아, 냄새 안 나. 진짜 안 났어요. 냄새 안 나. 진짜 안 난다니까. 근데 여전히 코를 닫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었어요. 근데 딱 이 짧은 이 일이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비서한테 그랬어요. 이성아, 너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네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방귀를 꼈으니까 냄새가 날 거야 라는 믿음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아,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마치 방귀를 꼈으니까 냄새가 날 거야 라고 내가 당연히 믿는 것처럼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 방법이나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대로 이루어 될 거라고 하는 내 믿음대로 살 수 있겠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절대로 이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던 나만의 노하우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가. 근데 전자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아무리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주일을 성수한다고 교회에 나와도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 밤새도록.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지만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필요한 것.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고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지. 그럴 때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 믿음의 소유자 된 삶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것에 귀 기울이셔야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듣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